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고통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 전서와 구약 여호수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썩을 수도 없고 더러워질 수도 없고 낡아 없어질 수도 없는 유산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시련이 온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불에 단련되어서나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분을 뵐 수 없으면서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예언자들이 좀 더 알아보려고 애쓰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예언자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 뒤에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이시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내려고 열심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그 일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으니 그들이 한 일은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 하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들은 이 일들은 천사들조차 몹시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에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악한 욕망을 좇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예전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는 모든 일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여러분은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풀려난 것은 금이나 은처럼 사라져버릴 것으로 값을 치르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값을 치르고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마지막 날에야 그분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은 썩어 없어지고 말 씨앗 곧 세상의 부모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영광은 들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여호수아기 제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헤돈눈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르 사람 왕 시온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라스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얍복강까지를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베데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슬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다롯과 에드레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라스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르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은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햇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들 근처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야르뭇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글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드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림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마케다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다보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벡 왕이 하나, 라사론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시므론 무론 왕이 하나, 악삽 왕이 하나, 다낙 왕이 하나, 무깃도 왕이 하나, 게데스 왕이 하나, 갈메르 용노암 왕이 하나, 도르 원덕의 도르 왕이 하나, 길가르 고임 왕이 하나,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헛된 것으로 끝난 사람 구원 시도의 마침표입니다. 어떤 제사로도 사죄의 확신을 얻을 수 없었던 수 없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인류의 마음의 제단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어느 장소의 사람이든지, 어떤 연령의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과 상태의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감동되고 의외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 외에 그 어느 것도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울지 않을, 감격하지 않을 강심장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깨닫게 될 때 감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지요.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전할 때에 십자가 희생만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웅변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하반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웅변가가 말 잘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호소 있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웅변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철학이 아닌 삶이 아닌 죽음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로 마련하신 구원의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강론한 말씀과도 관계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지식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에 바탕으로 삼겠다는 바울의 고백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말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지식과 학식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도를 알게 되었을 때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 되고 버릴 것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대라는 세상이 또한 이미 죽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약할 때에도 3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울 때에도 3절 하반절에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의지하는 만큼 이미 넘치도록 허락된 은혜와 능력을 가져오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4절 상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4절 상반절이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5절 상반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앞에서 인용했던 대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사람이 지극히 약해질 때만 이해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용맹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까지도 다녔지만은 결국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하반절에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역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병듦과 재산의 손해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약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며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이 은혜 받을 때로구나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 잘 되고 높아지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4절 하반절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동반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4절 하반절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 사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다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의 희생은 오늘도 동일한 원리로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좌우합니다. 복음 속에 있는 기쁨, 구원을 누리는 삶, 장래에 확실히 보장된 미래 등등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 다 약속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격이 됩니까?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용서가 됩니까? 이것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효력의 검증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인류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지식의 모든 토대는 십자가의 희생을 기초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읽건, 무엇을 듣건, 무엇을 먹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거지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는 내가 약해질 때 더욱 깊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팔팔하게 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실증적인 사람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바울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미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역사 속에 그 얼마나 많은 삶이 이 십자가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불화 가운데서 평화를 얻고 저주의 관계가 복의 관계로 바뀌고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고 가난에서 부유하게 되었으며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까? 이것은 다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만이 허락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누리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갖지 못하면, 십자가의 희생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병화 막힌 담을 모두 얻었네. 주는 병화 우리의 병화 주는 병화 막힌 담을 모두 얻었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시작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서 잠언 19장 25절, 28절, 29절 등에서 거만한 자, 업신여기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문맥에 따라 다르게 옮긴 데서도 볼 수 있듯이 거만한 자는 복합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죠. 거만한 자가 멸시하는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의와 같은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는 거만한 태도를 갖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네,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UBS 핸드북 잠언편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여기 사용된 수사법도 복합적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라는 표현이 이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문장의 분위기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포도주는 거만한 자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여기서 포도주라는 말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참석자들의 기분도 점점 좋아지기만 하면 좋겠는데 술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범위를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넘어갑니다. 술기운에 기분이 들뜨면 착각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여기서 포도주를 포도주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개역개정판 성경 번역에서도 주어가 포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다시 떠올려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 자체가 거만합니다. 포도주는 자기를 마시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그를 어리석은 자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잠언 20장 1절에서 다루는 술 가운데 독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히브리어 문장의 분위기를 살려서 표현하면 독한 술은 소란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독주라는 말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독한 술을 마시게 되면 크게 떠들고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앞에서 나온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독주는 독한 술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독한 술은 자기를 마시는 자를 무례하게 대하고 수치를 안기며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잠언 20장 1절 하반절에서는 술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면서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술에 미혹된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장로의 자격요건 가운데 하나도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8절에 보면 지역교회에서 장로로 섬길 사람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지혜를 발휘하면서 지역교회를 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언 2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네, 오늘날에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처럼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왕을 화나게 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데니 페트릴로의 잠언 주석에서 잘 정리해 놓았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큰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큰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심각한 결과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 3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여기 담긴 가르침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보면 사람은 자기 행위를 하나씩 모두 살펴야 합니다. 권위 문제와 관련하여 현대인들에게 왕의 권위를 지닌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영적인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벌에 처할 자들을 엄히 꾸짖기도 하실 것입니다.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 2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네, 우리 안에는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요. 마음이 불안하면 소화가 안 되고 옆에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구성원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좋아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다툽니다. 앞에 2절 말씀과 연결되어 생각해 본다면 높은 권위를 지닌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많이 다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며칠 동안이라도 일상을 단순하게 하면서 자기를 가라앉히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장 3절에서 멀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흥미롭습니다. 중지, 중단, 가만히 있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게으른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조절하는 강한 사람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피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19장 29절에 나온 어리석은 자는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20장 3절 하반절에서 미련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데니 페트릴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리석음의 한 단계 더 미끄러져 내려간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 3절 하반절 말씀에 담긴 의미를 페트릴로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면 미련한 자는 다툼이 일어날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말다툼 속으로 뛰어들어서 갈등을 더 심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갈등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갈등을 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련함에 빠지지 맙시다. 바로잡아야 마땅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더라도 성급히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평화로운 방법을 찾도록 합시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다툼의 여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다투지 않기가 쉽지 않고 갈등 상황에서 침착하게 타협안을 찾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올바름을 타협하지 않고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까지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네, 가을에 밭을 간다는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0월과 11월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토양이 부드러워지는 이때 밭농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한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시기는 바쁘기 마련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모내기철에는 아궁이 앞에 부직갱이도 뛴다고 했을 정도이니까요. 게으른 자는 제철에 밭을 갈지 않았고 씨 뿌리는 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에게 매우 관대한 편이었는데 그런 사회에서도 상습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구걸을 할지라도 얻지 못합니다. 평소에 계속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웃들이 잘 알기 때문에 돕지 않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